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는 주님, 저희로 하여금 그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행함이 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1차 그 포로로서 다니엘이 왔다면요. 지금 벨사살 원년이라는 거는 포로 생활을 이미 43년이나 한 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으로 잡혀온 그 다니엘이 이제 꽤 장년이라 그럴까? 노인 가까이 된 그러한 때예요. 소년이면 되게 이제 10대를 얘기를 할 텐데, 그 15살부터 유대가 그 성인으로 하니까 그 소년은 그전 나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43년을 그렇게 한다 그래도 꽤 나이가 있잖아요. 환갑이 가까운 그런 나이에요. 하여간 그동안에 그 다니엘이 바벨론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포로 생활, 그러면서도 바벨론의 그 어떤 요직에 있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벨사살 때에 보면은 벨사살이 다니엘을 모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태후가 와서 이 나라 안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데리고 온 그러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이상을 밝혀주고 그 왕이 궁금한 것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데리고 온 유대 그 포로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벨사살 왕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다만 유대에서 데리고 온 포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냐 하면은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들과 그러한 사람들의 어른으로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리더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도 바벨론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신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냥 점쟁이들하고 요술쟁이들하고 같이 취급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이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점쟁이나 요술쟁이들 중에서의 제일이다, 그런 단체에서 제일이다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뭐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게 무슨 더 그렇게 뭔가겠어요? 그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사실 싫어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거지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도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그냥 앉혀주면 앉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다니엘의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 연태까지 6장까지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절개를 지키는 그 믿음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만 그 충성하는 그러한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지요. 지켜지고 있지요. 그런데, 6장까지의 느부갓네살 왕 경우 또 벨사살 왕 경우에 그 남이 꾼 꿈이나 지금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쓴그 글이나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벨사살 왕 경우에는 왕 외에는 어떠한 신들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강구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라는 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법령을 발표하게 해놓고 그 틈을 타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총리들과 방백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조서가 어인이 찍혀서 발표된 후에도 다니엘은 그냥 예전처럼 항상 기도를 했지요. 아, 이건 다리오 왕 얘기다. 이 벨사살 왕이 또 14년을 왕으로 지내요. 근데 벨사살 왕이 결국은 자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리오 왕이 되는데 그 매대로 이제 바벨론이 결국 망하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7장에 나오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니엘 자신이 꿈을 꾼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 자신이 이상을 본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본 꿈, 다른 사람이 본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어떠한 것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낮아져서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온 그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어떻게 했어요?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다니엘이 본 꿈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러한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꿈꾸면은 뭔가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꾼 꿈은요, 그냥 꾼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다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들었지만은 결국은 우리 7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번민하고 그냥 마음속에 접어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다니엘도 더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그 지혜, 그 다니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인생들보다 더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정말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 실질적으로 그게 외모다, 그건 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거하고 무릎 꿇는 게 다르고요. 또 정말 땅에 코를 대고 이마를 대고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하는 그때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의식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릎 꿇었을 때의 의식이 다른 거예요. 무릎 꿇음은 낮아짐도 되지만 굴복도 됩니다. 엎드림도 그렇고요. 두 손을 드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도 두손 들지만 우리의 항복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 형식적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의식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사실 정말 엎드렸을 때처럼 무릎 꿇었을 때처럼 낮아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외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낮은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아요. 재를 뿌리고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복하는 거. 또 우리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돼요? 그럴 일거리가 있어야 되지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가난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면목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그 어떠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나 스스로 좌절하고 나는 왜 이러하고 자학하고 자기가 잘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면목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는 다르지요.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자기 잘못을 비춤받아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학한다든지 좌절한다든지 자기 슬픔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나는 왜 이래? 나는 왜이 모양이야? 하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비추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참소예요. 하나님의 비추심은 그런 너를 내가 새롭게 했고, 그런 너를 내가 다 해결해줬고, 그런 너에게 내가 소망을 두고 있고,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고 있고, 그런 너 안에 내가 있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항상, 뭐예요?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이 내게 넘치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그 우리의 상상으로도 말로도 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손길과 그 마음에 우리가 감사 감격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마음이 엎드려지고 녹아져요. 하나님 앞에 아무, 뭐, 내가 왜 이러가 없어요.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주신 것이 기뻐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자신, 네, 그 낮춤을 통해서, 가난해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전부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7장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어떻게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어떻게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셨나 하는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를 보고, 지금 그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바벨론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이 왕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내가 더 커. 너가 내 사람이잖니. 너의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보다, 벨사살 왕보다, 그 어떤 바벨론의 왕보다 내가 더큰 거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손 안에 있는 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니엘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스쳐가는 그냥 한날의 풀 같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커 보여도 웅장해 보여도 그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본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묵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 다니엘에게 다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 외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시고 또 소망이 되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이 움직이고 세상의 권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의 모든 거는 돈과 권력이 힘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힘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힘에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돈을 벌려고 그러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든지 제일이 되려고 그럽니다. 제일이 되면은 결국 그때부터는 떨어질 일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일이 다 돼야 되겠는 거예요.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그 역임받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랑을 구하고 사람한테 정말 그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이뻐지기 위해서. 뭔가 정말 그 좋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결국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말로 표현하든 안 하든 마음에 있는 모든 우리들이 원하는 그 세상에서의 축복, 세상에서 잘 살겠다는 얘기는 결국 돈 벌고 건강하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그리고 내가 뭐예요? 권세를 갖는 거예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권세를 가져야 내가 어른이고 내가 지금 그 집안이 편한 거예요. 교회에 가면요, 교회나 하나님의 그 뭐랄까 백성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지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도 자기가 익숙한 곳,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뭐예요? 내집 같지요. 똑같은 교회인데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신 교회인데도 처음 가는 교회는 뭐예요? 가서 낯설어요. 왜? 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데까지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오는 사람들 막 반겨주는 것 같지만 자기 자리는 내주기 싫어합니다. 자기 힘이 약해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 목사님들이 뭐 오래된 그 성도들이 그새 성도들을 돌보는 그 목사님에게 많이 시험 걸리는 거를 이렇게 비유해서 무슨 암탉이니 뭐니 뭐니 이러고 가면서 그 묵은탉이니 그러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사람의 심리예요. 내가 반겨주고 싶은 건 좋지만 내 자리는 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어렵고 난민들이고 또 정말 장애자들이고 참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나를 내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 익숙이 돼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자기들보다 잘 살게 되면 어떡해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니엘이 우리 다리오 왕때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 하잖아요. 우리 6장 보면 그 다니엘이 포로로 온 사람인데 거기에서 총리가 된다는 게그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일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물론 그래서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려는 게 좋았다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다니엘이 그꾼 이상 본 이상은 하나님께서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인 것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이 바다에서 나오고 이 땅에서부터 나가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나간 올라간 것이라고 세상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바람이 네 군데서 온다. 그러니까 하늘 전체에서 지금 바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3도 완전 숫자고, 4도 완전 숫자고, 10도 완전 숫자고, 7도 완전 숫자고요. 성경에서는 그 완전 숫자가 있어요. 이 사방에서 온다 할 때는, 하늘 전체에서부터 그 바람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기운이 지금, 그 바다로 몰려 불었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로 몰려 바람을 불었더니 그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첫째 짐승이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이 곰 같고 셋째 짐승이 표범 같지만 이거는 같다는 얘기지 결국은 뭐예요? 괴물이에요. 이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 뭐랄까, 이상으로 보여진 그 모습이 사자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실질적인 이런 동물의 그러한 그 다니엘이 알고 있는 사자와 곰과 그건지, 이것이 어떠한 강함이나 또 민첩함이나 어떠한 또그 힘, 그러한 것으로 권위로 이것이 상징된 것인지, 그거는 양쪽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큐티 나눔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비춤 받고 우리의 내면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구태여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어떠한 정체성도,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역사의 어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도 알게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은 세상에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의미, 우리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그러한 거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또 비추어야 되는 그러한 비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먼저 그 일어난 그 사자 같은 그 짐승은 독수리 날개가 있지요. 근데 그 날개가 금방 뽑혀버려요. 그리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곰 같지요. 근데 곰을 몸 한쪽은 들었다 그랬어요. 한쪽만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목소리가 나와서 일어나서 많이 고기를 먹어라, 많이 먹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표범 같지요. 근데 거기에는 등에 새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등에 새 날개가 넷이 있지요. 그리고 머리가 넷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뭐예요? 뭐라고, 뭐 같다고는 안 나왔어요. 근데 다니엘이 볼때이 넷째 동물이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그 넷째는 이 철로 이가 이빨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그리고 아주 강한 그러한 그 괴물이 나왔는데, 그 철이, 이로써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모든 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먹어버리지요. 그런데 그 짐승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 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다른 뿔 하나가 나와요. 제 3의 그 10개 외에 다른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이 나옴으로써 어떻게 해요? 새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넘어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은 뿔이 몇 개예요? 7개 하고, 그 나중에 나온 뿔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뿔인데도 불구하고 그 뿔이 큰 소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뿔에는, 작은 뿔, 나중에 나온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자꾸 말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닷가운데서 나온 네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전부터 계신 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모양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옷이 눈같이 희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리고 그 보좌 자체가 불꽃이고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는지, 보좌라는 건 사실 의자가, 우리가 보좌하면 의자잖아요. 근데 그 앉으신 곳이 바퀴가 있는지, 그 바퀴가 불 붙는 그 이렇게 활활 타는 불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앉으신 보좌 쪽에서부터 불이요, 강같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을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분을 시위하고 있는 자가 만만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분은 지금 보좌에 왕좌에 앉아서 뭐 하고 있냐? 심판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앞에는 심판하기 위한 그런 책들이 펴져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열불 나중에 나온 그 작은 뿔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 얘기가 뭐예요? 큰말 하지요. 큰 소리 치지요. 그런데 그큰말 하는 그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해서 보니까 그 짐승, 넷째 짐승이 제일 무서웠잖아요. 근데 그 넷째 짐승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시체가 돼서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말 썩어진 그 시체는 불붙는 그 불에, 활활 타는 불에 던져져 버리고요. 그리고 앞에 세 짐승들은 죽지는 않지만 그 권세를 빼앗기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러니까 뭐 어떤 기간 동안 그냥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그 다음에 그 이상을 봅니다. 그것이 13절, 14절에 나오는 이제 재림 예수님에 대한 그 건데요. 물론 다니엘은 재림 예수님이라는 것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받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거를 저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다니엘이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자, 그 구름을 타고 와서 있는 인자는 어디로 인도를 받냐면은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권세는 뭐예요? 하늘에서 받은 권세예요. 인자가 받은 권세는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에 앉아 계신이로부터 받는 권세입니다.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권세를 가진 자도 있었지요, 아까. 그 표범 같은 권세는 그것이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가진 권세들이에요. 이 땅에 그 짐승이 가진 권세. 그러나 지금 인자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보좌에 앉은 이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갖고 모든 세계, 모든 나라, 그리고 각 방언하는 모든 민족들을 다 말하자면 통치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다그 인자를 섬기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권세와 그 영광은 영원한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인자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지금 오늘 14절까지 다니엘이 본그 이상의 설명입니다.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상을 보일 때는 그 사람 자신에게 필요해서 보이는 게 있고요. 그 사람이 그 속해 있는 어떠한 그 단체, 어떠한 소위 말하면은 나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아니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시하실 때는 그 계시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안 하세요.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가 받아서 썼지요. 그러나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옛날에 영감으로 그 사람이 썼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상이 그 다니엘이 본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 꿈이 꿈꾸고 말았다 하면은 성경에 써있지 않지요. 왜 하나님은 이걸로 성경에 쓰셨나?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거죠. 그것은 지금 오늘날 성경을 읽고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는 다니엘에게만 필요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성경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다로 지나가 버리지 말고요. 이것이 에이, 이상하네 참. 그거는 다니엘에게나 관계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면 돼. 근데 이게 지금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데 이게 이 다니엘의 꾼 꿈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있나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우선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내 상식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깨달음이 오고 뭐가 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깨닫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지식적으로 국어 해석력으로 우리가 그알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깨달아도요. 우리의 삶에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정말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지식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손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살리시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성경 읽고 암송하고 깨닫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성경엔 이런 거 써있어.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몰라. 그런데 똑같은 성경에 써있는데 어떤 거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고 어떤 거는 싫단 말이에요. 나 고난받는 건 싫어. 핍박받는 건 싫어. 환난은 싫어. 왜 세상에서, 찢기같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베스의 기도도 다 자기 육의 소욕, 자기의 바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내게 환난을 명케 하시며 그 지경을 넓혀 주셔서 언제든지 내가 구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시편 1편에서도 자기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고, 어디 앉아 있고,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나? 그거부터 비춘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나는 복 있는 자니까, 결국 뭐야? 만사 형통하리라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좋게 하시겠다. 정말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우리 지난번에 욥기 큐티할 때도 그랬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나중에 창대해진다는 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다. 그거는 욥하고 변론하는 그 친구가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표현한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성령에게 듣고 묻고 그리고 확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해도요. 베레아 사람들이 가서 성경을 보고 이게 진짠가 아닌가를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성경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의 그 보는 눈,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가치관, 잣대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모든 것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사탄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도 알고, 우리의 틈도 알고, 우리의 소욕도 알고 있고, 다잘 알아요. 자기 종이었으니까.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사탄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시를 풀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탄이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유익되게 쓰셔버려요. 사탄은 맨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나님하고 동등해지려고 바둥바둥바둥 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사탄까지라도, 그 악한 일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뭐 알아야 되니까. 이네 짐승이 바벨론 왕권 후에, 바벨론 나라 후에 이어지는 그러한 그 어떠한 세대적인 큰 나라들을 표징한다, 그 왕들을 표징한다라고 해석되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그 적용으로요. 그래서 바벨론 뒤에 메대와 바사가 되지요. 벌써 다리오 왕하고 고레스 왕은 메대 바사로 나라가 나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가 있고, 헬라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로마가 오고, 그 로마 시대는 그 정말 제일 그 유럽이 다 장악이 됐죠. 그러나 이게 우리 세계사로 볼 때는 거기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아메리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그 지금 그렇게 해석되는 속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자면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서바나를 통해서 이렇게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우리의 그 역사적인 성경학자들이 유럽 역사에서 이 답을 찾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뭐냐? 우리 안에서 지금 바다에서 나온 것 같은 네 짐승,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 앞에서 권세를 행하고, 우리가 우리의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렸을 때, 결혼했을 때, 뭐 학교 다녔을 때, 한국에서 살 때, 저 같으면 일본에서 살 때, 미국에서 살 때, 뭔가 내게 그 권세를 향했고, 나에게 영향력을 줬고, 나에게 협박이 되었고, 나에게 정말 뭔가 그 유혹이 되었던 그런 어떠한 세상 것들, 땅의 것들이 땅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그 바람이 하늘에서부터 온내 바람을 통해서 바다에서 들쳐나지지요. 우리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탄도 가장 역사를,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들쳐냅니다. 우리가 가만히 거기 쫓아가면 우리 가만 놔둬도 그냥 자기 종이요, 죽어요. 그냥 죽음 세계에서 죄 짓다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뭐예요? 짐승은 짐승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땅의 것이 뭔지가 드러나요. 땅의 것이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건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땅의 것은 공중권세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그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짐승 같은 그 모습. 근데 이 짐승들이 다뭘 가졌어요? 다 뭔가 그 힘을 과장하고 권세를 과장하고, 그리고 다그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그러나 뭐예요?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가 나오고, 그 보좌는 그 불붙는 그 바퀴 위에 있는 불 속에 계신 분이지요. 그리고 그 불이 뭐예요?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의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공중권세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불 속에 다 던져버린다 그랬고, 그 하나님의 불은 아무도 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불을, 오히려 성령의 불을 어떻게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사모해요, 오히려. 그래서 내 죄, 내 모든 것다 태워주소서. 옛것 다 태워주소서라고 또 얘기해요. 그리고 그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거룩한 능력이에요. 땅의 권세 아니에요. 땅의 거를 뭐예요? 지우고 땅의 것을 불태우고 땅의 것을 그 없이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받았더니 사람이 난폭해지고 자만해지고 사람이 뭔가가 정말 이렇게 굉장히 그 스스로 높아진 큰 자가 되었다. 그건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요. 세상과 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불로 임하지요. 성도들에게. 그 불로 임했을 때 그들이 그때까지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때까지는 세상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았더니 그들은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사모하려는 것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 그 주님의 승리 안에서 살기 위함이에요. 본인이 사모하여야 되는데 사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인도하심이고. 제가 이제 옆에 그참 다운되어 있는 그런 형제들을 볼때참 안타까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자꾸 말을 하고 일어나라고 한들 그게 되지 않지요. 본인이 못하니까 본인이 제일 답답하지요. 제일 속상하지요. 그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이 밤에 꿈에서라도 만나주세요. 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꿈에서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만나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라는 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어찌 믿으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의 바라보는 그 시선에 계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를 나타내 주셔야 돼. 사실 하나님의 계시 중에 가장 큰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만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없어요. 지금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봤지? 바벨론이 얼마만큼 강하고 얼마만큼 큰거 봤지? 근데 내가 있다예요. 너가 보고 있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주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과 그 단체와 그 사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말안 들으면 무서워서 죽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가지 않으면 나만 소외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다니엘 앞에 계심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그 세상을 두려워 안 하고 왕을 두려워 안 하고 거기에서 구차하게 살기를 전혀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에게 다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나타나셨다 뿐만 아니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들, 우리 느부갓네살 그 왕이 꾼 꿈도 그렇지요. 금머리에다가 놋 가슴에,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철과 흙이 돼가지고 그 매대와 바사가 갈라지고 하는 그런 거다 가르쳐 줘요. 그런데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거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와가지고 발을 치니까 다 아주 머리부터 다 부서져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그 목소리 한열뿔 사이에 있는 그 작은 뿔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거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그 시체를 불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그 앞에 나온 새 짐승들도 뭐예요? 권세를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알수 있는 몇 년, 몇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빼앗긴 목숨만 보존한 그새 짐승들이 그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이 지금 그냥 뭐랄까 살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치고요, 아무리 해도 이 세상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권세가 있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는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으니.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항상 그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영원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나 아무개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세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권세예요. 아까 교회에 가서 낯설은 교회와 우리가 내가 몸담아서 내 어떠한 영향력을 그 발휘할 수 있는 교회와 그러한 그 우리의 반응의 틀림을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는 중요 정말 조그마한 그 하나님 세워주신 자리 속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어디에요? 여기 교회 가고 저기 교회 가지요. 근데 밖에 교회 기도하는 집 아닌 다른 교회 갔을 때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중 속에서 정말 말씀을 듣고 그 회중과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제가 갔을 때 훨씬 하나님 가깝게 만나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예배 속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훨씬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온전히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앉기 전에 하나님한테 그냥 저를 맡기고 드리고 앉지만 그러나 예배 중에서 하나님과 그 뭐랄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내가 고하고 싶은 그게 되질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하시옵소서 하고 지금 있는 거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또 다른 은혜를 입고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내 형제요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어요. 여긴 지금 몇 사람 없지만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정말 주님이 계신 곳에 그 예배처소에 그들이 다 나의 지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식구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 제가 어제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각기 다 외톨이라. 누구누구만 외로운 게 아니라 다 우리는 외톨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외톨인데, 우리가 외톨이지만 홈리스는 되지 말아야지. 그래. 홈리스인 사람이 집이 없어서 홈리스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홈리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각기 결혼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남편은 남편대로 일본에서 사역하고 저는 여기서 사역하고 지금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다 홈리스가 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뿔뿔이. 한 식구다고 바글바글 애들 밥상에다 놓고 키운 거가 엊그제 같은데 애들이 다 결혼해서 나가버렸더니 걔네들 집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이제 뭔가 좀똑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식구들을 내가 내 식구로 여기면서 사는 그 삶을 택해서 나는 절대로 홈리스는 안 돼. 안할 거야. 왜? 그 사람들이 나를 가족으로 안 여겨줘도 내가 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길 테니까 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세상 말이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외톨이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많은 지체들과의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망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까지라도 실제로는 지금 바벨론 사람들하고 살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 그가 뭐예요? 항상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신전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 유대 사람들 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또 그리고 에스더 다 바벨론 그때 당시 얘기지요.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그 당시의 선지자들이죠. 학개나 모두 그 사람들이 다그 바벨론 포로에서 와서 성전 건축하고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 역사는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있는 역사예요. 또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로마에게 다 짓밟혀가지고 나라 없이 지내다가 우리 저기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금 계속적인 팔레스틴이랑 전쟁함으로써 그 완전히 중동지대를 지금 완전 그 뭐지 폭탄이 터지듯이 화약고가 터지듯이 그냥 쉬는 날 없이 맨날 거기에서 뭐가 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소련이 인벌브돼 있고 또 미국이 지금 가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테러와 그 사람들의 서로의 미움과 서로의 그 대적함은 지금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위에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 땅에서 여기서 아웅다웅 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까, 뭐 할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다 쓰십니다. 결국은 나중에 인자로서 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종말을 맞습니다. 그것이 재림 예수님 오시는 그때지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정말 오신 그날, 그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연태까지 역사는 다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일이 시작됐는데, 그새 일은 영원한 일이요. 그 누구도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새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영생을 가졌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그 인자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통치가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포로였지만, 바벨론과 메데바사의 왕의 통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바벨론이나 메데바사에게도 유익됐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어떠한 직책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지금 뭐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자가 내 주인이시오, 내 하나님이시오, 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하지 말고 세상의 종하지 말고 사람의 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할 일이 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존귀한 자예요. 이 세상에게 유익을 주는 자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것 같지만, 다니엘은 그 왕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인지,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소자 하나라도 멸망치 않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요구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게 정말 굽신거리며 세상에 팔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도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